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는 4일 친러시아 반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친러 반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이 무기를 공급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한편 장이블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는 현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3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타이완 구조대가 크레인을 이용해 하천에 추락한 여객기 동체를 인양했습니다. 앞서 타이페이에서는 4일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운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ATR-72 여객기가 아파트 높이의 교량에 날개를 부딪힌 뒤 하천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진먼섬으로 가기 위해 타이페이의 숭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직후 물에 잠긴 여객기 안에서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15명을 구조했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31명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상당수가 실종 상태여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의 이번 인하로 지급준비율은 20%에서 19.5%로 낮아졌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소기업과 농업 부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 상업은행과 농촌지역 상업은행에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추가로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금융기관은 그만큼 대출 여력이 많아져 시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납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7.4% 성장세를 보여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4일 오후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한의 도발 방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과 만찬을 포함해 심도 있고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 측이 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회담은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우다웨이 대표와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신임 총리는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하도록 국제채권단을 설득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상임위원장 등 유럽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그리스 경제 부양을 위한 4개년 경제개혁안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러면서 자신은 유럽연합의 경제규범을 존중하지만 3천억 달러의 구제자금 대가로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프라 총리는 그리스 가지고 있는 막대한 채무의 탕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현재 유럽 각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니스 파르파키스 그리스 신임 재무장관은 4일 그리스 최대 채권단 중 한 곳인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와 면담을 갖습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4일 카메룬 국경을 넘어 나이지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차드군과 카메룬군을 공격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요원 수백 명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국경에 위치한 포토콜 마을에 쳐들어와 차드군 주둔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차드군은 3일 포토콜을 공격한 보코하람을 소탕했고 나이지리아 간바루로 진격해 보코하람 대원 2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공식 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화 의지가 없는 쪽은 북한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We've made clear to North Korea that the door is open to meaningful engagement while applying.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북 관계와 별도로 남북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4일 열린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다시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한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중지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제안에 대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는 방어적 훈련인 반면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카터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열거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동맹국, 유관국들을 협상에 나서도록 강압하기 위해 다시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강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능력에 대해서는 명백히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또 북한의 무기 확산과 비대칭 전력 등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이런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대응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와 알래스카주에 배치 중인 지상발사 중간단계 방어체계 지원 등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확산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한 국제 선박과 항공기 검색을 강화하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터 지명자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심각한 위협으로 대응이 마땅하지만 지연적 행위 수준으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과거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 문제에 정통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경우 130만 명의 미군 병력과 82만 명의 예비군과 국경 해양수비대, 77만 명의 군 관련 민간인들을 관장하는 미 국방수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비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공식 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력 도발 가능성도 언급해 한반도의 긴장이 또다시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음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을 강력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성명 발표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 성명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으로 만들어졌음을 내비쳤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세계의 면전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와 미한 연합훈련 등을 비난하며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에 맞서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핵무력이나 사이버 전력 등으로 전쟁을 도발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며 미국 본토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해 한국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미국과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한 김 제1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당국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한 북한의 주장으로 미뤄 무조건적인 거부라기보다는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며 일단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미북 관계의 전개 양상에 따라선 자신들의 무력 도발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1월달 미국과의 대화 시도가 무산되고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이런 국면 흐름들을 좀 질미내진 계기로 삼아서 좀 더 강경한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진검다리 선격의 명분 축적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 정세가 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장 박사는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을 위협한 대목과 관련해 미국 직접 타격을 연출할 수 있는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핵실험보다는 사이버 공격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다음 달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도 미군을 겨냥한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화 의지가 없는 쪽은 북한이라는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미국의 관계 개선 제안을 무시한 채 도발만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의미 있는 관여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동시에 독자적 다자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그 문으로 이끌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ve made clear to North Korea that the door is open to meaningful engagement while applying unilateral and multilateral pressure to steer it toward the door.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더 이상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달 13일 미 하원 청문회 발언을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며 미국의 대화 제안을 무시하고 도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while North Korea claims to seek talk without preconditions, it has consistently rebuffed or ignored our offers for dialogue and instead responded with a series of provocations.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조치 등을 조건으로 관계 개선을 제의해 왔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무 준수를 위해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교체돼야 정치범 석방이 가능하다고 밝힌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원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국 중 하나로 거듭 지목했습니다.
The DPRK remains among the world's most serious violators of human rights. We reiterate.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실태와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국제사회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고 자유를 증진시키며 인권 유린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임병철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간 대립 국면과는 별개로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미북 관계와 별개로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최근 뭐 그런 상황이 뭐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와는 별개로 그 우리 정부는 그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신뢰를 쌓고 통일 기반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4일 국방위원회를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며 미국 정부와는 대화할 뜻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이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대화 국면들을 좀 지속해서 그 북한과의 뭔가를 좀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국면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현재 교착된 북미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서 작용할 가능성들이 좀 크죠.
6.17 통일부 장관도 4일 새누리당 통일위원회 회의에서 70년 동안 온몸을 던져 한국을 세계에서 우뚝 서게 만들었던 저력을 이제는 통일에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분단을 극복하지 못해 남북관계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대박의 화두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한 달이 넘도록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대화에 앞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남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살려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의 남북관계는 남북한 당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에서의 큰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 대화가 열리더라도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4일 오후 한국 국방부 연병장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을 맞아 마련된 한국 군의장대의 환영 행사.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창 부장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엔 한국 군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창 부장의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환영 행사가 끝난 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한 장관과 창 부장은 먼저 두 나라 국방부를 연결하는 직통 전화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양국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이었던 직통 전화를 조기에 개통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 전화 설치를 위한 실무 회의는 다음 주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두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부장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현재 미국 측에서 결정한 부분이 없고 미국과 한국 간의 협의도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 고위 관리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두 나라는 지난해 437구의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유해를 한국 측이 중국에 송환한 데 이어 한국에서 추가 발굴된 중국군 유해 68구를 오는 3월 송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양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해적퇴치 등 평화유지 목적의 국방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국방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2분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안보리 논의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현설 기자입니다.
중국의 유재희 유엔 주재 대사는 3일 2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이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China's view is that human rights are not an issue to be dealt with by the Security Council. There are other
인권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며 유엔에는 인권 문제를 다룰 다른 기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류 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특정 사안을 다룰 경우 상황 진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22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도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인권을 구실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데 반대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북한 인권 상황은 정식 안보리 안건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대량 탈북과 급변 사태로 인한 난민 발생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려온 탈북여대생 박연미 씨가 자신의 증언을 허위라고 주장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의 동영상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최근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에 인권 모략극의 꼭두각시 박연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씨는 현재 활동 중인 미국 뉴욕에서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와 만나 북한 당국이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뉴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2007년 10월 탈북했고 중국에서 찍은 가족 사진도 있으며 중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 현재 중국에 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런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중국에서 박 씨 가족과 함께 살았던 탈북자들도 한국에 10여 명이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TV 동영상은 이와 관련해 박 씨의 큰아버지를 등장시켜 동생이 중국에 간 일이 없고 구리를 밀수하다가 발각돼 2003년 10년 교화형을 받은 뒤 2007년 병보석으로 풀려나 북한의 남포에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북한이 자신의 증언에 실체를 뒤집으려고 아버지의 사망을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에 실린 동영상 전체가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또 북한에서 자신이 본 공개 처형과 관련해 단 한 번도 해산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을 봤다고 말한 적이 없고 해산 연풍시장이나 시장 근처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다고는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민족끼리 TV의 동영상은 박 씨가 경기장에서 진행된 공개 처형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공개 처형이 경기장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박 씨의 증언에 오류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씨는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묘지를 외신 기자들과 함께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한동안 치료를 받았던 중국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찾고 의사들과도 만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남포에서 사망했다는 북한 측의 날조를 아버지의 유골로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 북한이 인권이란 말 자체가 필요 없는 무릉도원이라면 뭐가 불안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가족들에게까지 뼈아픈 고통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와 함께 지금 저술하고 있는 미국 펭귄 출판사에서 출판될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정권의 만행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탈북자 신동혁 씨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관련한 자신의 저서 내용 일부를 오류라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 유엔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결의가 허위에 기초해 채택됐음을 유엔 성원국들에게 알리고 이 결의를 무효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씨의 증언이 수백 명의 증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백 명이라는 증언자의 명단을 내놓는다면 그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신 씨의 거짓 증언 고백 이후 각종 매체를 동원해 연일 북한 인권 결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하다 지난해 체포됐던 캐나다인 선교사 부인이 석방됐습니다. 반면 투먼 지역에서 활동해온 한국계 미국인 한덕수 씨는 7개월 넘게 북한 중국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희규 기자입니다.
캐나다 외무부 영사업무 담당 차관실은 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여름 중국 당국에 체포됐던 가레트 씨 부부 가운데 부인 줄리아 가레트 씨가 최근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차관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아직 구금돼 있는 남편 케빈 가레트 씨에 대해 여전히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는 최고위급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으며 고위 관리들이 계속 케빈 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관실은 줄리아 가레트 씨의 석방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캐나다 영사들이 정기적으로 케빈 가레트 씨를 접촉하고 있다며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월 가레트 씨 부부가 군사와 국방과학 관련 기밀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레트 씨 부부는 기독교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로 1984년부터 중국에서 영어교사 등으로 활동해오다 2008년부터는 단둥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레트 씨는 과거 캐나다의 한 교회 설교를 통해 북한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단둥으로 이주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옷과 시설 장비, 강냉이, 김치, 긴급 지원품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레트 씨 부부는 특히 단둥의 압록 강변에 커피 전문점 피터스를 개업한 뒤 기독교 복음을 중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병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가레트 씨 부부를 체포하면서 이들의 북한 관련 활동이나 선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들은 2일 지난 여름 역시 중국 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한덕수 씨가 7개월 반째 구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툼원에 있는 두만강 기술전문학교 교장인 한 씨가 법정에 서게 될 것 같다며 다른 교직원들은 보석 상태로 풀려났지만 일부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교장은 지난 2002년 툼원에 학교를 세운 뒤 지역사회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매우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 교장에 대한 체포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의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에 성실한 행동계획 이행을 약속한 데 대해 이어나온 움직임인데요. 이달 말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 전체 회의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북한의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3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제1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인 국가조정위원회를 소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내각 부총리가 위원장, 조선중앙은행 총재와 외무성 부상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으며 내각과 사법기관,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 금융감독국과 인민보안부 금융정보국을 주축으로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국제규범에 맞는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형법을 수정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16일 국가조정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행동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기관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해 10월 전체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이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와도 계속해서 직접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함께 행동계획을 세운 만큼 이를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고위급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북한과의 협의 사실을 지난해 6월 공개했고 한 달 뒤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례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대변인실은 북한의 자금세탁방지 지도기관인 국가조정위원회 설립과 행동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서한 발송에 대해 논평할 게 없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고위험, 비협조 국가들이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이란과 함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조치를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 취한 겁니다. 이 기구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회원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하라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금융기관이 지점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3년 북한의 통치자금 조성용 자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금융거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과 자금 세탁에 연루돼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에는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싱크탱크가 단 두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요. 이현철 기자입니다.
전 세계 6,700여 개 싱크탱크 가운데 북한의 싱크탱크는 단 두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최근 발표한 2014 세계 싱크탱크 순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크탱크는 국가적인 관심사인 공공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정책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유용한 지식이나 조언,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임스 맥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소장의 말입니다.
Well, it generally increasingly is a part of one helping especially in Asia.
싱크탱크는 특히 한 나라 정부가 직면한 정책적 도전들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크탱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 세계 싱크탱크의 28%에 해당하는 1830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과 영국, 독일,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싱크탱크 수는 모두 35개로 세계 25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싱크탱크 두 곳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곳은 세계 우수 싱크탱크나 아시아 우수 싱크탱크, 각 분야별 우수 싱크탱크 등 100개 내지 150개씩 선정하는 그 어떤 곳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 세계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로 꼽혔고 영국의 채텀하우스,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벨기에의 브루에겔 연구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가 13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27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45위, 한국개발연구원이 49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전 세계 주요 싱크탱크의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올해 보고서가 싱크탱크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2,000명 이상의 도움으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저녁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에 처하자 요르단 정부도 테러범을 처형했습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확산되면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몇몇 부모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4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네. 자, 중동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또다시 끔찍한 살해 영상을 공개했죠.
네, ISIL이 3일 인터넷에 올린 영상은 지난해 12월에 생포한 요르단 공군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알카사스베 중위는 그동안 요르단 정부가 ISIL과 인질 맞교환을 요구했던 인물인데요. 특히 이 영상이 이미 한 달 전에 촬영된 것으로 드러나서 그동안 구명 노력이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ISIL의 테러 행위가 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ISIL이 그동안 인질로 납치한 서방과 일본인 기자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요. 이 산 사람을 화형에 처하는 사람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알카사스베 중위가 미군이 주도하는 ISIL 공습에 참여했던 군인이라는 점에서 화형이라는 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이 20분이 넘는 길인데 처음에는 이 희생자가 자신의 폭격 임무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들어있고요. 이어서는 연합군 공습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어린이와 주민들이 죽은 듯한 장면을 보여준 뒤에 마지막으로는 화형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알카사스베 중위가 어떻게 붙잡힌 건가요?
네, 이 희생자가 요르단 공군 조종사인데요. 요르단은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르단도 이 ISIL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알카사스베 중위가 지난해 12월 24일 전투기를 몰고 시리아 북부에서 작전을 벌이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이 낙하산으로 탈출은 했지만 이 ISIL 대원들한테 지상에서 잡혔습니다. 이 ISIL은 당시에도 이 알카사스베 중위를 사로잡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르단 정부가 그동안 알카사스베 중위를 풀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했었는데 결국 실패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처음에 이 공개적으로 인질을 교환하자고 제안한 게 ISIL 측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이 납치한 일본인 기자 고토 겐지 씨와 요르단에 갇혀있는 이라크 출신 여성 테러범 사지다 알리샤위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이 교환을 성사시키려고 요르단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고요. 그러자 요르단 정부는 이 알리 샤위를 풀어주기 전에 먼저 생포된 이 자국 조종사의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알리 ISIL 측이 일본인 기자에 이어 이 조종사까지 끔찍하게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르단 조종사는 이미 한 달 전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요르단 정부 보복을 다짐하고 있네요.
네, 미국에 있던 이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이 일정을 줄이고 요르단으로 바로 돌아갔는데요. 압둘라 국왕은 이슬람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범죄 집단이 저지른 비겁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보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특히 요르단은 ISIL이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던 여성 테러범을 비롯해서 이라크 출신 테러범 두 명을 교수형에 처했는데요. 이들은 이 ISIL의 전신인 이라크 알카에다 지부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형을 선고받고 갇혀있는 다른 테러범 5명도 형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군사적인 보복까지 예고했죠.
네, 예고는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르단 군 관계자는 이 땅을 뒤흔드는 보복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많은 전문가는 이 요르단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상군 파병보다는 이 공습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요르단 안에서 그동안 이 공습에 참여하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이 자국 조종사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ISIL에 대한 이 작전,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이 더 커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국제사회 역시 ISIL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새 영상이 ISIL의 사악함과 잔혹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들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격퇴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의 의지를 거듭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반기문 사무총, UN 사무총장도 이 ISIL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들도 ISIL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최근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 논란이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홍역은 이미 백신이 나와 있고요. 이 백신만 맞으면은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후진국형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국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병이었는데요. 근데 지난해 이 홍역 발병 사례가 늘고요. 특히나 이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홍역이 여러 주로 퍼지면서 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몇몇 부모들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홍역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요. 3일까지 전국 14개 주에서 104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지난해 12월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이 놀이동산 디즈니랜드에서 처음 홍역이 발생한 뒤에 주변 지역으로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발병 사례가 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를 확인하고 감염자를 격리하는 한편 이 홍역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백신 접종이라면서 이 백신을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0년에 이 자생적인 홍역이 모두 박멸이 됐는데요.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외국 여행객이나 방문객들 때문에 간간이 홍역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이 홍역 발병 건수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백신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걱정 때문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아이들이 자폐증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아주 소수지만 몇몇 부모들이 이 자녀의 홍역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와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폐증에 걸린다는 주장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역시 뭐 홍역을 비롯해서 전염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백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이 백신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일부 과정에서 이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나요?
이 예방접종률이 92%고요. 나머지 이 미접종자 가운데도 일부가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서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그동안 예방접종이 잘 실시되면서 이 홍역처럼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거의 가치를 감췄는데요. 이렇게 백신 효과가 좋아져서 전염병이 줄어들자 오히려 이 백신 필요성을 등한시해서 이 예방접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백신을 맞지 않는 애들이 늘고 이들이 또 자라게 되면 이 미국이 전염병에 더 취약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방접종에 대한 논란이 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잠재 대권 주자들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 공화당 측 잠재 후보로 꼽히는 이 뉴저지 주지사죠. 크리스 크리스티 또 램폴 상원의원의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예방접종은 부모들이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할 일이지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측의 유력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유사 출신인 민주당의 벤 칸슨 상원의원은 백신이 안전하다면서 일부 부모의 선택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자 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회견에서 모든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서 홍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홍역 어떤 병인가요?
네, 영어로는 리즐즈라고 하는데요. 주로 입학 연령 이전 어린이나 유아에게서 발병하고요. 호흡기로 전염되고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 동물 매개체가 없어서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감염되는데요. 증상은 초기에 기침과 코감기, 결막염, 경미한 열로 시작해서 심하면 볼에서 시작된 발진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고열이 동반되는데요. 2차 감염과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홍역은 치료 방법이 없고요.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막는 치료만 하는데요. 예방접종은 생후 18개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지구촌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타이완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 알아볼까요?
네, 사고가 난 여객기가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타이완 국내선 여객기입니다. 기종이 프랑스 ATR사에서 제작한 쌍발 프로펠러 여객기인데요. 원래 4일 오전 10시에 타이페이 숭산공항을 이륙해서 진먼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직후에 인근 하천에 떨어졌습니다. 사고기에 승객과 승무원 58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타이완을 찾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네.
사고 뒤에 15명이 구조됐는데요. 하지만 최소한 23명 이상이 숨지고 약 20명이 실종됐는데 실종된 사람이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락 이유는 밝혀졌나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추락하는 장면이 당시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담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여객기 동체가 90도로 옆으로 기운 채 하락하다가 날개가 고가도를 친 뒤에 하천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도 항공기 파편에 맞아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추락 직전에 엔진이 멈췄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타이완 현지 방송이 여객기 조종실 음성 녹음으로 보이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한 승무원이 엔진이 정지됐고 구조를 바란다고 다급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네.
또 항공기가 이륙 직후에 고층 건물을 피하려고 하천 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이 속력을 잃고 추락한 것 같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사고기 비행기록 장치 등을 분석한 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아직 실종자가 많은데 구조작업 어떻게 돼갑니까?
네, 실종자 수색 구조작업에 300여 명 군 병력이 투입됐는데요. 일단 동체 인양에는 성공을 했고요. 이 동체 내부 하천 주변을 수색을 했는데 그래도 실종자가 많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원유를 가지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3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풍부한 원유를 지렛대 삼아서 러시아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압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사우디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사우디가 이를 위해 최근 수개월간 러시아와 여러 차례 만나서 협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가 어떻게 자국의 원유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원유 수출이 러시아 측의 주요 수입원인데요.
네.
과거 이 배럴당 100달러였던 유가가 현재 55달러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가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국제 유가를 올려줄 테니까 시리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제 유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20%를 갖고 있는 데다가 재정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국제 유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어쨌거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러시아로서는 솔깃할 것 같은데요. 과연 러시아가 시리아를 포기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네요.
많은 전문가는 역시 시리아를 포기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네.
러시아는 시리아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아사드 정권에 각종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리아가 러시아가 시리아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전에 흐리고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에 일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40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2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후엔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0도입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개성 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함흥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원산 지역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청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 줄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에는 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 1.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5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 먼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전해드리고 틴틴클럽 ABC 민주주 이어집니다. 또 아침 방송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를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뉴스까지 이어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리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쳐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